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목양을 하였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이외의 도시에서도 교회를 세웠고 다양한 목회사역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빠른 속도로만 세워보았는데도 바울이 개척하고 섬기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교회가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부터 읽게 될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이렇게 쓰여진 대상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교회였던 것 같아요. 20여 개 교회 중에서 바울이 목회하기가 가장 힘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봐주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도시에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사실 이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세속 용어로 말하면 쫄았다는 겁니다. 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오늘의 우리의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가져야 될 흥미로운 부분이죠. 정말 바울은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에겐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예수와 십자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인간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면 그 어떤 일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를 믿고 나가다가 태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라는 상황이 그에게는 특별한 상황이었고 정말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렸던 것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환경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이 두렵고 쫄렸다, 떨렸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40대에 한 대를 감해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한 대를 빼고 때렸답니다. 그런 걸 5번이나 당했다 보니까 그의 삶은 상당히 고난을 이기는 데 익숙한 삶이었을 거고요.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선 당했던 경험도 있고 강을 건너다가 강이 휩싸여 강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그는 많은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주리고 목마르는 가운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 속에서 그가 떨리고 두려웠다?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자의 입에 바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바울이 담댔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주제처럼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여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고린도라는 도시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태까지 보여드리던 사진하고 장르가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세요. 제 얼굴이 가운데 턱 들어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 다소 죄송합니다. 제 뒤에 있는 배경이 그 옛 고린도를 지금 발굴해 놓은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바위산이 하나 보이죠? 그 위에 고린도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언덕 위에 있는 진짜 옛 도시가 그 위에 중심 도시가 있었고요. 그 밑에 이제 큰 도시의 이제 그 범주들이 하얀 것들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들어간 사진을 왜 올렸겠습니까? 가봤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가봤다는 사실을 다 알 것 같아요. 그죠? 안 가봤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가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다섯 손가락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몇 번은 거기서 이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그 지역까지 다 이렇게 탐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 고대 발굴되어 있는 고린도 제 얼굴 뒤에 나왔던 저 부분을요, 그냥 거의 기억을 해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압축해서 고린도 상황을 말씀드릴 테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믿어달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크게 당시에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제 사진이 있었던, 제 얼굴이 있었던 사진 뒤에 이렇게 바위산이 보였죠? 그 맨 꼭대기 위에 고린도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도 가면요, 파르테논 신전 보면 언덕 위에 있죠? 거기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크로. 그 같은 뜻이죠. 언덕 위에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외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저 한번 올라가는데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고린도 가실 분 있으면 올라가시는 거 강추는 안 하지만 건강한 분 추천은 해드립니다. 올라가면 유익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대단한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 신전 중에서도 유명한 신전이었고 거기서 음행이 자행되던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이죠. 로마 시대 때는 황제도 신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황제를 섬기는 이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는 신전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요거에 관련되어서는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갔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당시에 세계에서는 알려진 대도시, 부흥하는, 그러니까 경제가 막 발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발전하는 도시에 바울이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갔어요. 이 도시를 바울은 선교적으로 꼭 필요한 도시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는 이 당시에 헬라 세계를 주도하는 학파 중에 하나인 고린도 학파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거기에 쭉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디오게네스죠. 누군지 아실 거예요. 깡통 속에 뭐 성자 그래가지고 깡통 속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학을 하는 그 분이었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에게 와서 유명하다고 와서 한번 말 걸면서 이제 너한테 뭘 좀 해줄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 했죠. 좀 비켜라. 나한테 좀 햇빛 좀 나오게. 나는 너 같은 사람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아주 그냥 그 담대한 이런 나름의 어떤 자신감 있는 이런 철학을 이렇게 펼쳤죠. 근데 이게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두 가지 영향을 줬어요.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의 방식을 했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요. 그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근데 그 지식이 상당히 시니컬해요. 그러니까 견유학파라 그래. 그러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시니컬한 냉소적인 말들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냉소적인 말을 들으면 또 시원한 거 있잖아요. 요즘 쓰는 사이다. 냉소적인 말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바울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도시 전체가 자기네들이 뭔가 된 것 같아. 도시의 철학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도시 전체의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자기네가 뭔가 된 것 같은 이런 헛바람이 들어있는 문화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린도 도시에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부유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부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비교하고 약간 그 자꾸 이렇게 낮추려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많았던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철학이 있었던 도시. 이게요, 철학도 깊이가 있어야지,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 철학이 잘못 들어가면 겁못 들어요. 그리고 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지 고생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전에 수많은 선교지에서 정말 바울은 자신의 많은 유대교적 지식을 가지고 또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전파만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에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대번 온 반응이 뭐냐면, 오, 저 사람 왜 이렇게 말하는데 발음이 틀려? 왜 저렇게 사투리가 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이나 그 말의 어떤 그 이치의 합당함이라든가 설득력을 본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관에서 찾는 거예요. 저분은 뭐 저렇게 이런 데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 키가 작어? 왜 이렇게 저 머리도 없이 대머리야? 다리는 왜 또 걷는 건 안짱다리야? 아, 뭐 학교나 제대로 나왔어? 바울이요, 이 다른 도시에 갔을 때는요, 그래도 가말리엘의 수하생이었잖아요.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최고 학부잖아요. 최고 학부. 그래서 가말리엘의 이 제자였다 그러면 알아줬는데, 이 고린도에 와서 헬라 사람들에게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도 게다가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도 다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담임 목회자로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좀 더 난데, 아볼로가 좀, 그 우리 아볼로가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섬겼던, 이제 성경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말 잘하지, 더 학식이 있지.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헬라적인 수사학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중국으로 말하면 고사성어를 쫙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국어 할 때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고사성어를 못 배우면 이게 축에 못 낀대요. 이 고사성어는 중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익히고 산대요. 그러니까 고사성어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일단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다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그는 고린도라는 상황 속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의 주무기가 통하지 않는 사회. 여태까지 나는 이것만 있으면 어디 가도 생존할 수 있었던 그것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바울은 그 환경에 마주치게 된 겁니다. 혹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환경을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먹히지 않아. 인정해 주지 않아.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인간관계를 찾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무기를 나에게 장착시켜 보려고 애쓰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을 어디서 구해보시겠습니까? 바울의 방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 예수와 십자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잘난 맛으로 꽉 차있는 사회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전달력의 상실을 받았을 때 그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입니다. 자, 본문을 보고 확인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는데,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그의 작정이었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떨림 앞에, 약함 앞에. 여러분, 이 방법을 가슴속 깊이 익히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안 된다 할 때, 절벽을 맞는 것 같을 때, 태산을 맞는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와 십자가. 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고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대요. 더 멋있지 않아요? 예수와 십자가 아는 것으로 나에게 꽉 채워서 누르면 그것만 나오게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오해를 좀 풀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와 십자가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심에, 그의 중심에 예수와 십자가만 놓고 다른 지식, 경험, 지혜들은 그 주변에 놓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중심에 자꾸 다른 걸 두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와 세상을 섞어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 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맞이하고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작아짐을 느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방법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름답다라는 말은 여기 이제 세상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원어로 제가 상상을 해봐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원어 범위가 한 두 개, 세 개 단어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현란화, 탁월함 이런 거예요. 말 참 탁월하게 하는 사람 있죠. 말 참 현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어떤 때에는 그렇게 현란하고 탁월한 말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사람들은 그 귀가 현란한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어눌한 표현을 쓰는 사람에게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현란한 말을 못 쓰고 목소리도 약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잘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이 고린도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충영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에만 집중할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 신앙 갖고 계시죠? 여러분 꼭 갖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잘 작동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작동을 잘하려면 오늘 바울이 했던 방법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의 신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식으로 현란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에 집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알므로 결국 그는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려는 거죠. 바울이 이때 얻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많이 아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거짓과 가짜를 구별할 때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많이 알려고 해도 그것을 많이 알아도 진짜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배우셨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에. 그래야 거짓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에 집중하면 거짓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5절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를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해요.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말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통치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거 안 따르면 망할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아. 그거 안 따르면 내가 대세에서 밀려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의 모습을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못 가.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감추어졌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감추어졌던 것이고요. 그러나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은밀한 데서 작동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떠들썩하죠.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떠들썩한 겁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작동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랍니다. 오래된 거.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똑같은 방식으로 어김없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은밀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드러나는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깊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매우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이 지혜는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통달하는 곳까지 이르게 한다. 이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자,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들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은 제외. 우리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조금 기대와 달라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 진짜 중요한 게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깊은 곳을 깨닫고 통달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계시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줘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놀라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를 시원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못하신 두 분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똑똑해져요. 아멘한 사람들에게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요 사람이 총명해집니다. 저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제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소위 미국의 유명 대학에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가. 막 공부를 하는데도요 이게 저는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그 친구들은 한 5감을 통해서 막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술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타고난 이 천재성에 있는 예술가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기술 쪽도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나 정말 탁월한 사람, 상상을 못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저는 세상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권세자들이 지혜, 권세자들의 생각, 이거 정말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정치, 경제, 외교 등등의 이런 탄세에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그거 오래 못 가요. 영원히 못 갑니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헛똑똑입니다. 저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육각형인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 말하는 육각형 이게 뭐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그것도요 별거 아니에요. 헛똑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예수가 있어야, 예수 십자가가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현란하고 통치자의 지혜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통달하는 지혜가 진짜 지혜인 겁니다. 사람은요 깊은 곳에 죄성이 있습니다. 깊은 곳에 선함이 없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도 깊은 곳에 죄성이 있지 선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 죄성이 선함으로 바뀌려면 십자가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인간 깊숙이 있는 죄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그 테레비에 나와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죠. 뭐지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요. 그거. 그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잘해요. 정말 대단히 잘해요. 사기 싫은 물건도 막 사게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설득이 되어지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통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통달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은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다. 이 통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대로 고린도에 보면 그 견유학파라 그래갖고 철학가들이 있었잖아요. 이 철학가들이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살았어요. 자신이 세상을 통달한 것처럼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가 냉소적이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냉소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똑똑한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천국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가능성은 있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냉소적으로 세상 걸 다 통달했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이 이 권세자인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 따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후 세계가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후 세계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후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망이죠. 없는 줄 아는데 있으면 폭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도요 일단 예수님은 믿고 봐야 돼요. 그때 사후 세계가 있으면 어떡해요? 대박이죠. 이거 제 논리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논리는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였고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에서 도박사의 논증을 펼치는데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할지 안 할지는 믿지 않은 사람에서 볼 때는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럼 도박사가 어디다 베팅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쪽으로 베팅할래? 신이 없다는 쪽에 베팅했다가 있으면 망하는 거고 신이 없다는 쪽에 베팅했다가 혹 신이 계시면 성공하는 건데 신이 계시다고 베팅했다가 혹 안 계셔도 뭐 크게 망할 거 없잖아요. 제 논리 아닙니다. 파스칼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평소에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예수 십자가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설득력이 생긴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에 있는 설득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설득력을 가진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능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설득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이 살아야 될 바른 길을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기술이나 관계로 하는데 끊쳐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설득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득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설득이 되어줘야 됩니다. 왜 저렇게 살아? 그냥 입으로만 바르게 사세요라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설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도 저분이 얘기하면 뭔가 내가 저분의 얘기를 들을만하다. 이게 설득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이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설득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